1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에서 제가 7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본문을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4절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도록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권면과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저자는 당시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디베리오였고 유대 총독은 빌라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세 분봉왕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쩐지 이런 시작은 구약의 선지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에도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항상 그 시대에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제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된 당시의 정치, 종교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이렇게 쭉 기록한 저자는 이제 갑자기 이 화면을 빈 들에 있는 사갈의 아들에게로 옮겨갑니다. 위의 이야기들은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배경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의 정치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항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제 로마와의 동맹을 꾀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강한 특성을 지닌 유대교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시작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요한이 선지자의 소명과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힘과 부가 지배하는 그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을 예고한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운명에 서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가난하고 경건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종교 권력과 지위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또 고독하게 살았던 이 요한처럼 하나님에게서 받은 소명에 사로잡혀서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서 이제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저자는 요한의 선포를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해방을 경험하기 시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끌어내셔서 광야로 데려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의 주가 되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심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이며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광야로 오시는 주님, 곧 예수님께 돌이켜서 그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예고한 참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장면이 잠깐 바뀝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한 무리가 다가옵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붙인 욕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표현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그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할 방편을 보여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되짚어보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 안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심판의 날, 그 종말의 날에도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선민,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진정성이 없는 회개는 진노로부터 너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선민의식을 이것을 향해 요한은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참된 선민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것이 절대로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삼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9절에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는 외침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회개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한 가지 사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18개월도 안 된 어떤 아이 한 명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그것이죠. 물론 아직 정확한 법적인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학대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양부모 두 사람 다 목회를 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고 그 두 사람 역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 일뿐만일까요? 가끔씩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여러 좋지 않은 소식들 중에는 왜 그렇게도 교회나 목회자들 혹은 기독교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일들이 왜 그렇게도 많을까요? 아니면 별로 많지 않은데 제 눈에만 늘 그런 일들이 보여서 많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그러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도 모자란 지금에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외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세상에 걱정을 끼치고 말썽을 일으키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의 말을 듣게 된 무리들이 이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요한은 옷과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옷과 음식은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입니다. 이를 더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옷을 가리키는 헬라어 키톤은 피부에 직접 닿는 긴 속옷을 가리킵니다. 이 속옷 위에 더 무거운 겉옷을 걸쳐 입는 것인데요. 이 속옷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겉옷보다 더 값이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옷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궁핍한 사람들,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함께 나누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리들을 향하여서도 이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그렇다면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을 때에 요한은 부과된 세금, 이런 올바른 세금 외에는 더 이상을 거두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자신들이 그저 받는 급료만을 가지고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선민의식 가운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불같은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지 않는 너희에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것을,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 역시 여전히 죄가 많고 참된 삶의 열매를 제대로 맺으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에 저 자신을 포함하여 영상으로 이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걱정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걱정하며,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하여 참된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서 세리와 군인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한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직업을 내려놓아라, 그 현장을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장, 그 직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업의 현장에서 참된 회개의 열매, 긍휼과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이 회개의 열매는 우리 한 사람만의 변화가 아니라 나아가 우리 교회의 변화로, 더 나아가 지역의 변화로, 세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는지 돌이켜봅니다. 그러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전도와 섬김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내용과 좀 동일시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많은 이웃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버린 전도의 문이 더욱더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 전도와 섬김의 사역들이 주님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